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특수부대가 오늘 모술 동부 지역을 공격하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라크군은 고구잘리 마을 외곽의 ISIL 진지에 포격과 전차, 자동 소총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도 계속됐습니다. ISIL은 이에 대전차 유도미사일과 소화기로 대응했습니다. 이라크군이 고구잘리 마을 진입에 성공하면 ISIL이 모술을 장악한 지 2년 만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고구잘리 인근 바즈와야 마을에서도 폭격으로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ISIL은 모술에 대한 항공 관측을 방해하기 위해 검은 연기를 내뿜는 특수화기를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모술 시내에 3천에서 5천 명, 그리고 시 외곽의 방어망에는 1,500명에서 2,500명의 ISIL 전사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에서 공동 순찰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줄리비쇼 호주 외무장관은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공동 순찰이 영내 평화와 안정,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숍 장관은 또 지난주 자카르타에서 리아 미자르드 리아쿠트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양국 간 공동순찰은 국제법에 맞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이어 양국은 해양협력을 강화하기로 동의했고 여기에는 남중국해와 술루해의 협력활동도 포함될 것이라며 이는 항해의 자유권 행사라는 호주 정부의 정책과도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남부 주하이시 에어쇼에서 오늘 중국의 J-20 스텔스 전투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J-20 전투기 두 대는 이날 에어쇼 개막식에서 잠깐 비행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인근 주차장에 있던 차량 경보기들이 울릴 정도의 굉음을 내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20 전투기는 중국의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2년 전에도 J-31 전투기가 일반에 공개됐었습니다. J-31 전투기는 세계 무기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의 F-22 랩터와 닮은 J-20 스텔스 전투기는 해외로 수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반정부 성향 언론에 대한 터키 당국의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미국은 터키 정부가 법률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다양한 의견 표출을 허용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정부는 과거에 비해 반대 언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지난 주말 반정부 성향 언론 매체 쿰후리엣의 무랏 사분쿠 편집장 등을 체포하고 10여 개 언론사를 폐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대한 공격용 소총 판매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상원이 필리핀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벤 카딘 의원은 국무부에 미국이 공격용 소총 2만 7천 정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계획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마약 단속을 이유로 수천 명을 비사법적으로 사살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이메일 사건 조사 재개와 관련해 연방수사국 FBI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지난주 클린턴 후보 이메일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를 전격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들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FBI의 이메일 조사 재개 결정을 거듭 비난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날 미시건주 유세에서 FBI가 큰 결단을 내렸다며 거듭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은 중국이 머지않아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그리고 최근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오면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전개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함경북도 수해와 관련해 미국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차차 흐려져 황해도에는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수석대표는 현재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중국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의 협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에서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석탄 문제는 확실히 큰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새 안보리 결의를 통해 기존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에 한해 예외를 허용했던 북한산 석탄 수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왔으며 중국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이에 앞서 비공개로 열린 미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 미중 간 전략 안보 대화 등 방중 결과와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분석을 한국 측과 공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의 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윤 특별대표는 미중 간 전략 안보 대화를 포함한 방중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를 포함한 신규 안보리 결의 추진, 그리고 최근 류전민 부부장 방북 등에 대한 미 측의 평가와 분석을 우리 측과 공유하였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또 미국 측이 최근 상황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회동에서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 우방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라는 세 축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지금은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서 조셉 윤 특별대표에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진혁 대변인입니다.
일관된 대북 전략을 견지함으로써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 생존과 핵무기는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두 대표는 미한 간 긴밀한 대북 공조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행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오는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빠른 시일 내 6자회담 수석대표 간의 상호 방문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하기로 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조진혁 대변인은 아울러 한국 정부는 차기 미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은 물론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적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순진 한국합참의장과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이 오늘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해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들을 둘러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졌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이순진 합참의장이 빈센트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과 함께 태평양 괌기지를 방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의 전략무기들을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과 브룩스 연합사령관의 방문에는 미 국방부와 전략사령부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의 고위 지휘관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수뇌부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전력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의 공고한 토대 위에서 군사적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한국합참은 밝혔습니다.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이 합참 의장은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인 펜실베니아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미한연합사령관은 모든 준비태세를 다져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준비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특히 북한의 위험한 행동이 계속됨으로써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오면 미국은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전개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합참 의장도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 고집한다면 모든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조로 북한 핵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이와 함께 한미 두 나라는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 의지를 어떻게 꺾을 것인지에 대해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국제사회가 공조해 고강도 압박으로 핵포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미한안보협의회에서 양측은 미군 전략무기에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합참 의장의 괌 기지 방문은 이 같은 엇박자 논란을 씻어내고 괌 기지의 전략 자산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도 미한 군 수뇌부의 괌 기지 방문과 관련해 보도 자료를 내고 이번 방문이 미한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다지고 북한의 계속되는 공격적 행위에 대응하는 연합방어태세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물질 등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홍샹그룹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 검토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홍샹그룹 제재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함경북도 수해와 관련해 미국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민간단체들이 원할 경우 대북 수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clear to several U.S. NGOs that they are free to provide aid should they choose to do so.
케이트 나이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국제기구들이 대북 지원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이재민도 6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해 지역 내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미국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주민들의 안녕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수해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the well-being of the North Korean people.
애덤 스테베니는 그러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분배 투명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북한으로부터 그런 요청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인단체인 제미동포 전국연합회는 지난 25일 VOA에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수해 성금 모금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선이 아주 최근에 와서 강력화되었기 때문에 돈을 그 은행을 통해서 뭐 어템트 해도 일리걸 수재미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서 가지는 못했지.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의 한 관리는 최근 BOA에 재무부사나 자산통제국이 대북제재에 의해 금지된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특정 문건은 가뭄과 홍수 등이 발생했을 때 일부 비정부기구가 북한의 인도적 필요를 충족하는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은 북한의 가뭄과 수해복구 노력이나 다른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단체에 현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인도주의 지원은 정치나 안보 문제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얼마나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해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 수해 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재민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8일 함경북도 수해 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이 필요로 하는 수재민 지원자금 2,890만 달러 중 지금까지 25%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유니세프가 필요로 하는 자금 970만 달러는 40%가 모금됐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수재민 가정과 어린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이 확보한 자금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사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번 모금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이날 별도로 국가보고서를 내고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을 호소했습니다. WFP는 홍수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화 72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지역은 WFP의 정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FP는 720만 달러 중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부터 180만 달러를 받았다며 이 자금으로 함경북도 3개군에 내년 3월까지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추가로 다른 3개군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WFP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함경북도 수재민 14만 3,300명에게 콩 402톤과 영양 강화 과자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금까지 수재민 60만 명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20개의 간이 병원을 세웠으며 필수 의약품이 담긴 의사용 왕진 가방 500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어린이들에게서 설사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0월 말까지 홍수로 파괴된 가옥 3만 7천 채를 복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들의 지붕자재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해 중국 석탄 수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허점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 북한산 무연탄을 가장 많이 수입한 중국 지방정부는 산동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연탄은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해관 총서와 한국 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둥성은 올해 9월까지 북한산 무연탄 약 2억 8천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북한 무연탄의 37%면서 가장 많은 양이 산둥성으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은 총 7억 6천만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의 40%에 달했습니다. 산둥성에 이어 장쑤성이 1억 7천만 달러를 사들여 2위를 차지했고 허베이성이 1억 6천만 달러로 3위였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랴오닝성이 9,100만 달러로 4위에 올랐습니다. 산둥성과 장쑤성 등 4개 성이 수입한 액수는 올해 중국의 전체 북한산 무연탄 수입액의 94%에 달했습니다. 수입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산둥성은 약 22%, 허베이성은 5%, 랴오닝성은 26% 줄었습니다. 반면 장쑤성은 27%가 늘었습니다. 자료 집계 결과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이나 지린성보다는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그리고 장쑤성으로 북한산 석탄이 더 많이 수출된 것이 주목됩니다. 이는 북한산 무연탄이 철도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 중국에 수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네 지역은 철강과 도자기 그리고 각종 금속 처리 업체가 밀집한 장소입니다. 북한에서 중국에 수출되는 무연탄은 바로 주로 이런 업체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산 무연탄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중국 무연탄 수입 시장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산 무연탄의 중국 수출은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에 약 17%가 줄었고 지난해에는 7%, 그리고 올해는 9월 현재 8%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무연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북한산 무연탄의 주 고객인 중국 철강업계가 불황으로 석탄 수입을 줄인 것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연탄의 국제 시세가 크게 오르고 북한 당국이 수출 물량을 대폭 늘리면서 무연탄은 여전히 대중 수출 1위 품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는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의 교역을 민생 목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민생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올해 북한의 5대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의류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수산물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큰 폭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V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출품은 무연탄, 편물을 제외한 의류 3종, 그리고 오징어류 등 수산물이었습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1위는 무연탄으로 이 기간 약 7억 7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1위인 무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의류 제품이 석권했습니다. 대중 수출 상위권에 오른 의류 제품군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로 이 가운데 여성 재킷이 약 1억 3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남성 코트가 약 1억 2,3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여성 코트가 약 9,800만 달러가 팔려 5위에 올랐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이후 의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의류 수출은 지난 2014년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트나 외투 등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류가 한동안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의 감소를 보존할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 4위는 오징어류의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오징어류 제품의 수출은 이 기간 약 9,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5.6%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대러시아 수출에서도 수산물이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오징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반면 한동안 무연탄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6,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무려 70%나 감소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3%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상위 5대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에 달합니다. 올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공영방송 PBS가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장진호 전투를 다룬 새 다큐멘터리를 미 전역에 방송합니다. 장진호 참전용사는 BOA에 이번 방영을 통해 자유수호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싸운 용사들의 헌신이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진호 전투는 한국전쟁뿐 아니라 미 해병대 전투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설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0-40도를 훨씬 웃도는 혹한 속에서 아군 병력의 10배 가까운 중공군과 2주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이 장진호 전투를 기리는 2시간 분량의 새 다큐멘터리를 1일 미 전역에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Insurmountable odds. The Chinese were just coming and coming. Unforgiving conditions.
Fellows that had gutshot wounds. It was so. TBS는 장진호 전투는 한국 전쟁의 전설적인 전투라며 새 다큐멘터리는 죽음과 혹한 등 2주간의 시련을 직접 겪은 참전용사 20명 이상의 개인적인 시각들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당시 엄청난 혹한 속에서 작은 부상도 치명적이었다며 미군과 중공군 모두 장진호 전투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중공군 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7일간 진행됐고 미 해병대 1사단은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공군을 상대로 퇴각 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습니다. 특히 퇴각에 성공한 미 해병대 등 미군이 흑남에서 많은 피난민들을 구한 것은 영화와 노래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 역시 수천 명이 희생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도 장진호에서 숨진 채 돌아오지 못한 미군 실종자가 1,079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마크 세멀 총책임자는 다큐에 출연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는 가슴을 자주 메어지게 하지만 용사들의 용맹과 헌신을 확언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들은 다큐에서 장진호 전투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얼어붙을 정도로 가혹했다며 하지만 전우들의 희생은 자유를 위해 값진 것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장진호 전투에 해병대 병장으로 참전했고 현재 장진호 참전용사협회 간부로 활동 중인 진 화이트 해병대 예비역 중령은 31일 BOA에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우들의 용맹과 희생뿐 아니라 참전 의미가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went there to try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help them reunite with North Korea into one.
미군이 장진호와 한반도에서 싸운 건 한국인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화이트 씨는 통일이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 한국인들에게 미안하다며 하지만 자유와 한국인들을 위해 싸운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트 씨는 장진호 참전용사들이 현재 1,400여 명이며 모든 노령으로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BS 방송은 참전용사들을 잃기 전에 이들의 육성을 담는 게 중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당시 일본식 지도 이름인 초신 전투로 더 알려져 있고 이미 여러 관련 책과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P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미국인의 경험 시리즈의 일환으로 미국 동부 시간으로 1일 밤 9시에 방영됩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최근 강도들에게 거액을 뺏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도들은 금고 안에 있던 돈을 강탈해 달아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숙소에 지난 10월 27일 밤 강도가 들이닥쳐 숙소에 있던 돈을 강탈했다고 러시아 언론 폰타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뺏긴 돈은 미화 8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9시께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콜핀스카야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숙소에 얼굴을 가린 괴한 5명이 들어와 총을 휘두르며 숙소에 있던 북한인 3명을 위협했습니다. 강도들은 현장에 있던 금고를 열도록 명령하고 금고 속 8만 달러를 꺼낸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강도를 당한 노동자들은 북한 회사 목란과 부흥 소속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강탈된 돈은 노동자들의 급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이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 2명이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북한 노동자가 약 2천 명이 있고 이들은 북한 당국에 바치는 돈을 빼고 매달 약 200달러에서 300달러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새 이사로 탈북민 출신인 현성일 하나재단 자문위원과 현인혜 통일연구원 개건연구원 등 3명이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성일 이사는 김일성대 영문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6년 잠비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다 탈북했습니다. 현 이사는 현철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카로 빨치산 가문으로서는 첫 탈북이었습니다. 현인의 이사는 김일성대 철학부를 졸업하고 청진의과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탈북했습니다. 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이 기관의 이사로 탈북민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2008년에 입국한 찰스 김 씨의 사연을 연속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찰스 김 씨 부부의 사업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김 씨네 수선집. 2008년 미국에 입국한 찰스 김 씨는 아내 샤론 김 씨와 함께 밤낮으로 맞벌이로 일하며 7년을 안 쓰고 안 입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탁소 겸 수선집을 열었습니다. 가게를 열기까지 사계절 내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마치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고 뜰감이 없어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이던 시절을 방불케 할 만큼 전기세 한 푼도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몸에 배인 근검 절약이 지금의 여유로움을 만들었지만 무엇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맡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공을 들이는 등 자본주의 나라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이 흘러가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그대, 여섯 그대가 있어요. 올트레 신용의 가게가. 그러니까 가격도 보고 제자들도 조금 싸게 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비싸더라도 이거 손재간 보고 각양각색이에요.
여느 세탁소처럼 손님들이 맡기고 간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다림질로 다리는 등 세탁물을 관리해 주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의 상당수는 아내의 바느질 솜씨 때문이라고 말하는 찰스 김 씨. 얼핏 봐도 수십 개의 구슬이 달려있는 옷을 꼼짝 않고 앉아 수선하고 있는 샤론 씨.
구슬을 일일이 바늘에 하나하나 끼워가지고.
아이, 이거를 줄여주고 벨트를 줄여줘야 되는 거 줄여주고 이게 또 뭐야 한 거 지금 다시 달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손이 일일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일이네요.
예.
손때 묻은 재봉틀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에 서너 시간은 쉬지 않고 손님의 옷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습니다. 허리 크기를 조절하고 치맛단을 접고 어깨 너비를 줄이는 등 옷 한 벌을 제대로 손보려면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얘기 듣고 이해하고 하달란 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
영어 소통이 어렵지 않으세요?
아니 그 이런 얼터진 가게에서 한 5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분야에 대해서는 네, 다른 건 몰라도 그 얼터진 분야는 알지.
샤론 김 씨는 북한에서부터 수동식 재봉틀질을 해본 경험 그리고 탈북 후 2009년 미국에 오기 전까지 캄보디아에서 전동식 재봉틀 사용법을 익히고 미국에 오자마자 하루 두 곳의 수선 가게에서 다양한 기술을 5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런 경험 덕에 바느질 솜씨나 재봉틀을 다루는 솜씨는 물론 손님의 몸과 옷을 보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아 이런 거는 웨이스트를 줄여주고 뭐 그냥... 보면 옷을 보면 알죠 어디를 줄여야 될지를.
아...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또 옷이 잘 안 될 때도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주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무조건 손님의 요구대로 해서는 손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노하우도 샤론 씨만의 노력으로 얻어진 겁니다. 남편인 찰스 김 씨는 이런 아내가 대견해 한마디 거두는데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며 8년을 오가는 동네길, 지름길 하나 못 찾아서 되겠냐고 큰소리치던 김 씨지만 아내가 하는 일은 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엄두를 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생님도 바느질 하세요?
난 뭐야 배울라 알다가 포기했어요. 뱀꼬리처럼 만들었다 가게 망하면 어떡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지 저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남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고 네. 손재주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처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빨리빨리 걷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림질하고
다림질 뜯어주고 하고 뭐 가게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세무 정리하고 뭐, 뭐 전화 받고 뭐
그러니까 가게 운영은 선생님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드라이클 핏고
아내인 샤론 김 씨가 하루 30여 벌의 옷 수선에 집중하는 동안 사장인 김 씨는 가게 살림을 꾸립니다. 단둘이 하는 가게 일이지만 각자 맡은 일은 철저하게 책임지는 것도 안정권에 도달한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결, 바로 찰스 김 씨의 사업 수완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100개 중에 한 명 정도나 가격 물어보고 벌써 가격 처음에 가격부터 물어보면 아, 이 사람이 돈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가 디스카운트 조금 해주지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도 신경을 쓰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가격을 깎아준 손님에겐 명함을 한 뭉치 건네며 공손히 부탁을 합니다.
10불 받을 거 5불 받는단 말이야. 막 어떤 님 공짜로 해주죠. 그럼 이거 돈 주고 왔다. 그럼 아니 너 다음번에 올 때 너네 친구들 다 알려주고 오라 그래요. 그게 공약이지.
손님들에게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이름 카드 명함을 맡겨봤는데요.
미국 사람들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 이름 카드 한 줄 주면 자기 교회에다 딱 뿌려놓고 친척 친구 뭐 해서 우리는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누가 알려서 왔다, 누구 때문에 왔다, 뭐 자기.
인심 좋고 솜씨 좋은 곳이라 해서 찾아왔다며 하나둘 모인 손님들이 지금은 단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깎아주는 대신 광고를 부탁하는 방법과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게 정보를 공개하고 손님들의 평가를 받는 인터넷 사이트에도 등록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 평이지만 이 인터넷 공간에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는데도 다른 수선집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았다. 주인이 매우 친절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다시 찾고 싶은 곳이란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할머니 친구도 있고 아빠의 친구도 있고 우리 아이고 가게 친구들.
지금은 단골 손님이 맡긴 옷만도 감당하기 벅차다고 말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인들은 모든 종류의 옷을 말 그대로 입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고치고 고쳐 입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럴 팬티 이거 가슴 이거 다 가져와요. 조금만 줄여도 양말 뭐 이거 서고 입장 도배달라고 다 가져와요.
그 사람은 단추 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몰라요. 이 사람 미국 사람.
찾아오는 손님들의 10명 중 8명이 백인. 이들이 남기고 가는 명함엔 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 은퇴한 미국인들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김 씨네 수선집 사장 찰스 김 씨.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하는 물음에 다갈 굴러가듯 다갈 삼키듯 후루룩 굴러왔다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밤낮으로 일하고 가게를 열자마자 하루 10시간 주말에도 일하는 김 씨 부부가 모든 일이 그렇게 다갈 넘기듯 후루룩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정말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도 일은 힘든 게 아니라는 김 씨 부부의 마음가짐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힘든 거라 해도 뭐 죽음을 앞에 둔 그거보다 힘든 거 어디? 북한의 감옥 생활보다 힘든 게 어디 또 있어요? 지금 배부른데.
여느 탈북자들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북한에서만큼 하겠냐는 말, 김 씨 부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 12시간, 13시간씩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힘들지는 않는 거예요, 솔직히. 북한보다는 낫으니까.
지금 북한은 그렇게 일해도 또 생활청 해야지, 비판해야지, 남을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뭐 해야지. 북한하고 배고픈 데도 계속 잡혀서 이거 생활청 해야지, 내가 비판해야지, 학습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낫지, 북한보다는. 이거는 힘든 거라는 게 뭐. 정신적으로 뭐 이건 뭐 모르면 뭐서 이거 뭐 부딪히면 되는 거고 뭐 용어 모르는 거죠 계속 뭐 물어보면 되는 거.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2008년 입국한 찰스 김 씨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남북 분단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언어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겨레 말 큰 사전 편찬위원회 한용훈 편찬실장은 오늘 통일준비위원회가 개최한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 방안 세미나에서 남한의 표준 국어 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 대사전을 비교한 결과 일반어는 38%, 전문어는 66%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실장은 특히 전문어의 경우 남측 전문가가 10개의 전문어를 말했을 때 북측 전문가는 3개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질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세대학 김하수 교수는 현재 남북 공동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겨레말 사전 편찬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속적인 기획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화산을 다룬 기록영화에 등장했습니다. 이 기록영화는 북한 체제가 휴화산인 백두산을 신화화해 체제 유지에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The sun dimmeth, the land sinketh, gusheth forth steam and gutting fire.
독일 출신의 유명 영화 감독인 베르너 헤어초크가 제작한 기록 영화 열기 속으로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는 화산과 화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신화와 정신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영화 촬영을 위해 영국의 화산학자 클리브 오펜하이머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와 함께 화산이 있거나 화산과 관련이 있는 인도네시아와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그리고 북한 등지를 방문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영국 과학자와 북한 과학자들의 공동 화산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오펜하이머 교수 덕에 북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언론 인터뷰에서 왜 북한을 방문했느냐는 물음에 휴화산인 백두산이 북한 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록 영화 열기 속으로가 화산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 이들이 만들어낸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바로 북한에 딱 맞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백두산과 북한 지도부의 관계를 신화화한 이른바 백두 전통이 북한의 기본 이념이 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영화는 소위 백두 전통이 탄생한 백두산의 모습과 이런 이념 아래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헤어초크 감독은 북한 당국이 백두산 이외 구역에서는 안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촬영을 허가해줘 북한의 유치원과 지하철 등을 찍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촬영 기간 중 한 허름한 공사 현장을 촬영하기를 원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공사가 끝난 깨끗한 구역을 찍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선전 선동의 결과며 이런 것들은 모두 백두 전통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헤어초크 감독과 영화에 함께 출연한 화산학자 오펜하이머 교수는 언론과의 회견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백두산 화산의 상태에 대해 지난 5년간 북한 측에 자문을 제공했다며 하지만 화산과 관련된 북한 측의 지식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영상물 전송업체인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댄 기록영화 열기 속으로는 10월 28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계기로 대남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는 데 대해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정 간섭적인 북한 매체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남한에서 불거진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연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을 막말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검찰에 소환됐던 최순실 사태의 핵심 인물 최순실 씨가 어젯밤에 긴급 체포됐군요.
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 등이 검찰의 긴급 체포 이유입니다. 어젯밤 자정 넘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씨는 오늘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 제한 시간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최 씨의 범죄를 입증하는 그 혐의를 찾는 데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최순실 씨의 구속이 될지 아닐지 그 여부가 나오겠군요.
네. 지금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최 씨의 구속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의 파물을 일으킨 최 씨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도 지금 날카로운 시선이 모여있는데요. 횡령과 배임, 탈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뭐 10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검찰 특수수사본부가 어떻게 이 사태 진실을 파헤쳐 나갈지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네요.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그 재직할 동안 그 권위를 유지하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 불소추의 특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례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최순실 사태 관련 인물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사실 또 이번 사태처럼 대통령이 어떤 의혹의 중심에 등장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소는 물론이고 수사도 할 수 없다 이런 해석이 있는 반면에 기소는 못하겠지만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는 민심을 확인하는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군요.
네네. 그 한국의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서 36.1%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12%는 정치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통령 퇴진 여론이 48.2%로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합의로 추천된 새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이른바 거국 중립 내각을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응답도 26.1%였고요.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교체 후에 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응답도 22.5%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48.2%, 또 반대로 대통령은 잔류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48.6%로 정리됩니다.
박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네.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관심이 모여 있었는데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 그 6%대를 기록했던 그 IMF 구제금융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지난달 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9.2%로 지난달 34.2%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정말로 급격한 하락이군요.
네, 그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세에는 날개 없는 추락이라는 수식어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순실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 여부가 변화했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10명 중 3명이 그전에는 지지했었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게 됐다고 응답을 했고요. 박 대통령이 스스로 화해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67.3%가 동의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79.9%가 동의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하여튼 오늘 한국에서는 각계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교수와 대학생들이 연대한 시국선언에 또 지역대학교연합 공동의 그 첫 시국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단체연합 등 종교계와 문화예술인들도 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했는데요. 대학 입학시험을 10회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을 수 없다며 시국선언에 나서는 길을 끌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무역 상황이 6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올해 한국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한 그 무역 규모가 6년 전인 2010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잠정 집계에 발표한 올 들어 10월까지의 무역 규모는 7,252억 달러였는데요. 수출액은 4,051억 달러, 수입액은 3,301억 달러로 단순 비교로는 무역 흑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해에 이은 무역 규모의 축소가 지금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무역 규모 9,000억 달러는 물론이고 8,916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6년보다 더 낮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국이 무역 규모 1조 달러 달성을 축하했던 때가 있었는데 무역 상황이 많이 좋지 않군요.
네네. 그 한국이 1조 달러를 기록한 것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연속입니다. 어느 나라랑 그렇겠지만 무역 규모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해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성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서 뭐 교역 규모 1조 달러 복귀는 고사하고 6년 전으로 퇴보할 것이다. 이런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역 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국내 경제 상황과 세계적인 불황 그리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인 스마트폰 수출 분야에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계속됐고요. 갤럭시 노트 7 이 단종 사태 전체 산업계의 조업일수도 줄어든 것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출시와 동시에 배터리 발화 문제로 리콜의 단종 사태로 이어진 갤럭시 노트 7의 어떤 영향력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 때문에 10월에 줄어든 한국의 수출액이 2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역 규모 1조 달러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수출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빨리 회복이 돼서 정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2110kHz로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